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 절기들의 기본적인 성격으로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우리말 번역에는 용어 나오진 않지만 흔히들 이제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그러니까 처음 난 그런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반절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고 명하고 있죠. 이 명령으로 쭉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하면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떠올리죠.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는 분량이나 관심으로 보았을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결실을 드리는 아마 이 첫 결실은 그 계절상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그 농사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분명히 보리였을 것입니다. 보리 수확이고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만 15절 이하에 이제 우리 흔히 오순절이라 부르는 칠칠절이라 부르는 또 이제 그 처음 난 결실을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밀이 되겠죠. 이들의 주식은 밀이니까요. 이렇게 이 초실절과 또 이어 15절부터 이어지는 그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두게 되는 결실과 소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절기들이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절기법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에 주된 관심사입니다. 예, 물론 이제 뒤에 뭐 대속죄일이라든가 혹은 이제 마지막에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좀 성격이 다르죠. 보통 절기상 보았을 때 오순절까지 다음 시간 살펴볼 오순절까지가 봄의 절기라고 하고 그리고 대속죄일부터는 이제 7월로 넘어가서 또 가을의 절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절기상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봄의 절기에서 보았을 때 레위기의 관심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보다는 이 오늘 나오는 초실절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오순절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인 그런 상황과 또 실제로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레위기에서 반복하지 않은 뭐 그런 판단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영구히 영영히 지켜야 할 절기다라고 명하면서 주신 그런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런 곡식을 거두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라는 점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초실절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곡물의 첫 이삭,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리 수확하게 됐을 때 가장 처음 난 그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11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에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인지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어디를 기점으로 한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보통 이제 안식일 하면 우리가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무교절 그 긴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을 안식일을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무교절 경우에 그 시작과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1월 14일이 유월절이 있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무교절이 성회로 모이는 사실 안식의 날이거든요. 쉬는 날이죠. 안식의 날이어서, 그리고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도 일주일 후에도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어서 이 두 안식의 날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 첫 번째 안식의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 날, 아마 1월 16일이 될 텐데 그 1월 16일을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초실절의 날로 보는데요. 그런데 뭐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그 기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1월 16일로 잡는 뭐 그 정도로 기억하셔도 좋겠고요. 아,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만약에 마지막 그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21일이 무교절의 마지막 안식의 날일 테니까 22일이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안식 그 다음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날이 무교절 사이에서 뭐 계속 이게 변동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절기가 곡식을 소출을 거두었을 때,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하고 날짜상 그것을 지키는 그런 상황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교절 그 근방에 이 안식일 이 이튿날에 이 처음 거둔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요제로, 그러니까 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단을 흔드는 그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어린 양이 되겠죠.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도록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13절에는 소제가 있게 되고요. 소제가 함께 추가되게 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번제와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화제의 방식으로 여호와께 그 냄새를 맡으시도록, 그 연기를 받으시도록 주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되게 하는 그런 이 소재와 번제 위에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흰은 그 액체를 대 액체를 그런 재는 그런 단위이죠. 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분의 1 포도주를 또 전제로 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매해 하늘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유월절과 무교절로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즈음이 가장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리 수확이 있게 되고 그 수확의 첫 결실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매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제사를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보통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해와 관련되어서 어떤 명절들이 있게 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여서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행동들을 혹은 어떤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새해 그 한 해의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 나라를 처음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일을 매해 시작에 기억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에 첫 결실이 있어서 그 첫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런 인도함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의 그런 모든 그런 바탕이 그런 기초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이런 말씀들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 그 삶의 상황들을 상상을 해보면 말씀을 따라서 상상해 보면 그들은 시간을 시작하는 하늘에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작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의 성격은 물을 담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어떤 상황까지도 섭리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소출을 거뒀을 때 그리고 그 소출의 처음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겠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그것이 갈수록 좀 희미해지고 이런 여호와의 그런 명령과 규례들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따라서 누릴 수 있었던 이런 신령한 지식들을 점차 상실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는 점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라라는 점을 가르치셨고 잊지 않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첫 결실을 거뒀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도록 명하셨죠.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나온 것은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거두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양식을 취하고 기뻐할 때에 항상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여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거둔 것인 양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인 양 행세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 삶 그 전체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양식이든 아니면 뭐 다른 소유든 혹은 어떤 뭐 가축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누리고 써야 된다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교회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가운데 처음으로 택하셨던 유형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명령들과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런 의식 그 자체 의식법에 있어서 이런 의식 그 자체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을 말미암아 다 이제 폐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이 의식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 의식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그런 정신들을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을 의식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이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와 관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지키기도 하였고 그리고 헌상을 할 때에도 그에 거두은 그런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런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들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20대까지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20대 중반쯤에 뭐 직장을 얻고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누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해져가고 또 높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점차 이제 노쇠하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이제 처음 낳았을 때는 그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다가 이제는 노쇠하면서 그 자녀들에 의해서 돌봄과 섬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의 패턴들 가운데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어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어떤 물질, 좀 더 많은 어떤 기회들, 좀 더 많은 어떤 능력들 또 다른 사람들의 아래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부리고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자기가 인생을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보통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또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또 명예로운 또 능력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자신의 부모, 모든 상황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모든 시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거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이런 가르침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 주어진 그런 모든 여건들, 모든 자질들, 그래서 이루어낸 그런 모든 소유들,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 보통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고 어떤 그런 반응을 보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빼앗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이유든지 좀 비난하거나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안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아무리 자신이 애를 써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피땀 어린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실제로 그런 이해와 판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난 모든 것들을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첫 달 월급을 뭐 하나님께 드린다던가 뭐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매해 그 첫 달에 거둔 그런 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실제로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분야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도 또는 부분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도 그 보편적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더더욱 선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서 원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갖게 되고 타락과 부패를 하였을 때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결코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진노 앞에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부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더더욱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일조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신앙의 논리라든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온전한 신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당연히 모든 구원의 사실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당연히 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사실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순간 죄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명령을 바라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결국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수확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깊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졌던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모든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그 진실을 담고 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모든 그 하나님 말씀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특도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에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초실절도 그것과 연관하여서 이해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실절이 1월 16일이라고 한다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1월 14일에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일에 이제 부활하신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초실절에 대한 규례 가운데서 또 생각해야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미리 의식 가운데 담아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신자조차도 문득문득 또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점들을 잃어버리는데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번제 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더욱 선명하게 그 사실을 배우게 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 진실로 점점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상교회에 온 교우들이 이 초실절의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던 이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배웠던 그런 정신을 우리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곡식을 드리는 일에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진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진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으로만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진실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옛날 명령하셨던 이 초실절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깨달아야 했던 그 진실, 그 진리, 사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의 그런 정황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